가정의 달 세 번째 말씀 시리즈, 이제 5월 세 번째 주 오늘은 아름다운 부부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가정을 향한, 특별히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는 심히 좋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좋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 혹은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 이것은 보기 좋지 못하셨습니다. 그에게 꼭 맞는 필요한 동반자, 돕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꼭 맞는, 상응하는 필요한 돕는 자를 주시기로 하십니다. 1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와 같이 기록이 됩니다.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20절에도 보시니까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꼭 맞는, 상응하는 필요한 돕는 자를 주시기로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일에 대하여서 20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하여 그 각자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동물들은요, 아담의 사역의 대상이지 아담에게 꼭 맞는 동반자, 돕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마치 동물들이 사람의 동반자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바라보면요, 동식물,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은 아담의,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의 사람의 사역 대상이지 동반자, 돕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도록 지으신 그 피조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두 개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아담이 하와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뜻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단어, 꼭 맞는, 상응하는, 필요한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은 누가 더 낫다라고 하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꼭 맞는, 딱 맞는 동반자, 함께 가는 사람, 돕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대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성경의 의미는 이 구절에는 하나도 담겨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말씀대로 그에게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아담이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장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보시면 혈육관계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죠. 말 그대로 피와 살로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구약에도요, 역시 이러한 관계를 뼈, 살 이것을 통하여서 종종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 27절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그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상황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형제들이여, 요셉이 우리의 동생이자 고륙이므로 우리가 손을 대지 말고 팔아넘기자,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거기에 동생을 향하여서 골륙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사사기 9장 1절 2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외가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우리는 골륙 지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와 같이 가까운 한 가족입니다 라고 어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요. 사무엘하 5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향하여서 우리들은 모두 형제관계입니다 이런 것을 어필할 때에도 혈육, 골육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라는 것은요, 각자 피와 살로 맺어진 가장 가까운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뗄래야 뗄 수 없는 피와 살로 맺어진 관계,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친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딱 맞는 돕는 자로서의 관계, 이 관계가 왜 훼손이 되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산 중앙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이 죄의 대가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보시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 하와를 유혹한 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 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은 이 죄의 원흉이 되었던, 근원이 되었던 여자를 저주하십니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저주하셨습니까? 첫 번째, 잉태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자세히 보십시오. 남편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제가 이것에 대하여서는 조금 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영어성경 사본에는 남편과 반목하게 되는 것,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세 번째,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남편의 지배 아래, 남편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세 가지 죄의 결과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제가 여러분께 봉독했던 에베소서 5장 22절 또 다른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가정을 향하여서 남편과 아내를 향한 바울사도의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바울은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바로 창세기에서 방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파괴된 가정의 모든 질서 문제로 기인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특정 성별을 향하여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우월하지 못하고 남편들이 우월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인하여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되었던 남편에게도 이 문제에 이 유혹의 문제를 끌어들이도록 만들었던 죄의 근원이었던 여자를 향한 저주, 이로 인하여서 가정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런 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남편의 집에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인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말씀은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창세기의 저주로 말미암은 너무나도 당연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딱 맞게 돕는 자로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창조하셨으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가정의 질서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가정을 온전히 이끌며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결과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부부관계의 훼손은요, 여러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관계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남편이 가정의 가장으로 아내의 머리 됨으로써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절대로 어떤 특별한 성별이 더 낮고 우위에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각각의 성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고유한 피조물이며 각각의 역할과 부르심이 있는 것이지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났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구성원의 역할과 관계 유지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남녀간의 역할 변경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에 대하여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잉태되어 죄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남녀 부부의 문제들은 이러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를 매일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을 통하여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 우리가 얼마나 죄된 인간인가, 죄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그 결과의 처참함을 얼마나 깊이 있게 경험하고 있는가, 죄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서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변했어, 아내가 변했어,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하지 않는 건데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에서 우리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한층 성숙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 사회의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남녀를 우월하고 부족하게 만드셔서 생긴 문제가 아닌 우리 죄의 결과로 생긴 문제임을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죄의 결과로 초래된 두 번째 문제, 제가 앞서서 여러분께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아까 접어놓았던 남편을 사모하게 되는 것, 혹은 남편과 반목하게 된 이 두 번째 저주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두 번째 저주, 우리 한국말 성경은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번역본에 따라서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말 성경처럼 어떤 성경은 여인들을 향하여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NIV나 또 우리 침례교회가 보는 CSB, Christian Standard Bible 이런 성경에 보시면 주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으로는 남편과 반목하게 된다, 남편과 대항하게 된다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ESV 같은 성경 버전에 보면 그와 같이 번역이 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냐 하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원어 성경을 보시면 여기 L이라고 하는 간단한 전치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전치사의 용법으로 인하여서 어떨 때는 그것을 뭐뭐를 향하여 뭐뭐에 반하여 이렇게 서로 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전치사, 요 간단한 전치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런 의미상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엘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구약에 5,300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자주 많이 사용된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 보시면 우리 한국 성경의 번역은 남편을 사모하고 해서 남편을 향하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 걸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번역이 된 그런 용법으로 사용된 부분들이 한 3분의 2 정도로 훨씬 더 많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남편을 향하여 사모하고라는 의미든지 혹은 남편을 반하는 의견을 가지고 이런 뜻이 됐든지 간에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쪽을 향하게 되었다, 다른 목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든 그 의미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의 결과로 남녀는 부부는 마치 다른 곳을 보는 것처럼 살게 된 거예요. 여자는 늘 그 바라는 것이 남편 바라기로 사는 겁니다. 남편이 내 얘기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나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고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는지 들어줬으면 좋겠고 혹은 아내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편은 그와 반하는 바깥쪽만 바라보는 어느 쪽 번역이 되었든지 간에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남편과 아내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된 거예요. 남편은 밖에 먹고 살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향적이 된 거고 아내는 그런 남편 바라보기만 하고 아쉬워하고 섭섭해하는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런 다른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향한 완벽한 동반자요 돕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의 이름을 짓고 에덴 동산을 돌보는 아름다운 사역을 동일하게 같이 감당했는데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렇게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차이는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의 주어진 저주는 그와 굉장히 다른 것이었죠. 17절부터 19절에 있는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하여서 생존하기 위하여서 온 힘을 다 밖에 쏟아야 되는 것. 그런 남편과 그 남편만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남편에게 쏟아붓고 남편을 가지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아내, 남편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은 아내, 이런 좁혀질 수 없는 차이가 바로 죄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너무 나에게 무관심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은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고 잔소리가 너무 많아. 바로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관계,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서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는 잘못된 욕구에 빠지고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를 외면한 채 자신의 일과 재미에만 바깥쪽 세상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 저주의 굴레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사랑의 몇 가지 언어,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세상의 인간의 지식으로 별별 이야기를 다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올바른 개념과 지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차이점을 우리가 절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조금 서로 상호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과 계획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왜 훼손되었는가 알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알려주시는 것에 기반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죄의 결과로 나타난 저주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화목되어 이 모습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불완전하고 깨어지기 쉬운 아슬아슬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남편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다시 두 번째 본문 에베소서 5장 25절 보십시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와 같이 권면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회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를 저주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결혼 생활에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남녀가 겪는 결혼 생활의 갈등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성경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분을 다시금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도록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우리 평생에 지속될 싸움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죄의 결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명확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될 수 있는, 개선될 여지가 있는 기쁨과 감사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아내를 위하여, 나도 남편을 위하여 사랑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다.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서로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랑,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면서 참고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소망도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반목의 근원과 해결 방법을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이고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의 말씀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